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일본 정부 제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관계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소식을 일본 내 북조선 연구 제1인자인 시조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겠습니다. 1월 15일 이즈미 교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즈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북조선 외무성은 그 평화협정에 관한 선명을 냈습니다.
네.
이즈미 선생님은 이 선명에서 주목할 만한 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 1월 11일 날에 북조선 외무성이 그 외무성 선명을 좀 발표했고, 전정협정으로 좀 평화협정으로 좀 바꾸는, 아마 그런 하기 위하여 하는 그런 회담으로 좀 빨리 좀 시작하도록, 전점 협정을 좀 하는 그 탄사국들에게 제기했다. 그런 선면이 나왔습니다. 먼저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이번에는 외무성 선면으로서 이런 평화협정 문제가 제기를 좀 되는데, 그것이 좀 오래간만에 좀 외무성 선면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조선 쪽에서는 평화 문제, 평화협정 문제는 막 계속 주장을 좀 해왔습니다만은 외무성 선명이라는 그런 높은 어떤 레벨에서 제기하는 것이 94년의 한 후에 처음으로 이번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화협정에 관한 그런 회담을 하는 그 대상으로서 전정협정으로 좀, 그 탄사국들에게, 그거에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이라고 볼 수 있고, 이때까지는 보통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만 계속 제기해 왔는데, 이번에는 탄사국들, 전부 다 탄사국에 대해서 제기했던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육사회담 자체에 대해서도, 적어도 부정적이 아니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우리가, 얻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선면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외무성 선명에서는, 제재란 그런 차별과 불신의 잠백을 좀 최고, 하면, 육사회담도, 곧 좀, 요르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재가 좀 제공하면 물론 육사회담을 좀 제기하기가 쉬운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 것이 좀 전제 조건으로 주장한 거 아니고, 오히려 차별과 불신이란 그런 참벽을 뭔가 좀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뭔가 조치가 되었더라도, 북조선이 육사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했던 것으로 좀 보면, 예, 지금 육사회담에 대해서 별로 좀 부정적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선명에 대한 그 관계국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이른바 탄사극이라고 할까. 먼저 미국, 한국의 반응은, 역시 먼저 육사회담으로 좀 재개해가지고, 핵 문제, 북조선 비핵화에 관한 그런 것으로 좀 할 것이 반드시 필요한다. 그런 거 좀 해 나가면은 그 후에 물론 평화협정 문제 그런 것도 도의할 수 있다. 그런 반응을 했고, 중국이도 역시 육사회담 재개하는 거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간조했기 때문에 이른바 강구의 국도로의 반응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 똑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목으로 좀 할 수 있는 것이 북조선도 평화협정에 관한 회담과 육사회담으로 좀 동시에 패러렐로 좀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월 12일 날에는 그 뉴욕에 있는 유엔 대표 대사람 신성호 대사가 좀 기자회견으로 해왔고 이런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사회담과 평화협정에 관한 회담을 좀 동시에 할 수 있겠다. 그런 것으로 좀 국세선도 그런 의견으로 좀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한국의 좀 참가를 좀 진짜 북조선 쪽에서는 인정하는가 하지 않은가라는 건데, 그게 대해서는 1월 12일 날에 중국의 북조선 대사 제준스 대사가 한국은 전정협정에 반대해가지고 서면 조인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도 한국이 좀 이런 전정협정에 반대인지 그렇지 않은지 좀 모르겠다는 그런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역시 한국의 참가를 좀 허용할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한국 쪽에서는 만약에 이런 평화협정에 관한 회담이 개최될 때는 반드시 한국이도 탄사국이고 반드시 거기에 참가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건데, 왜냐면은 지난 2년 동안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이런 평화 문제,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한국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데, 그러나 지금 북조선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만약에 장래 미래에 좀 뭔가 실용할 때는 한국이도 곧 좀 참가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주목으로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즈미 선생님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먼저 역시 한국과 북조선 사이에 어떤 좀 합의가 되는가라는 것이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후에는 물론 육사회담 재개될 텐데, 그 전에 먼저 남북 간에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다음에 미국과 북조선 사이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라는 것이 좀 주목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육사회담 재개되지 않은 한 이런 평화 문제도 진행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역시 육사회담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재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육사회담이라는 것이 북조선의 백화, 그다음에 이번에 평화 문제도 나올 것이지만 또 하나 관계 정상화가 중요해가지고 특히 일조 관계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납치 문제를 좀 해결할 그 필요성, 중요성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은 좀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북조선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평화 문제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납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재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즈미 선생님 오늘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납치 문제 해설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매회 납치 문제란 어떤 것이며 이를 위해 일본 국내외에서 어떤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는지 등 납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08년에 열린 1조 실무자 협의와 그 후의 동향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열린 1조 실무자 협의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오고 갔습니까? 2008년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1조 실무자 협의가 개최됐습니다. 이 협의에서는 납치 문제와 불행했던 과거 청산 등의 문제에 관해 상호 간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특히 납치 문제에 관해서는 진지하고도 심도 깊은 논의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결과 북조선 측은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이 끝난 문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고 그와 더불어 요도호 사건 관련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기존의 대북 조치 가운데 인적 왕래 및 항공 전세기에 관한 규제를 해제하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 물자 수송의 목적으로만 한정시켰던 북조선 선박의 입항을 허가할 뜻을 표명했습니다. 이어서 8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중국 선양에서 열린 협의에서는 조사 목적과 구체적 사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향후 이 같은 합의에 따라서 북조선 측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생존자를 찾아내 이들을 귀국시킬 수 있도록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도 북조선이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를 개시함과 동시에 인적 왕래 및 항공 전세계에 관한 규제 해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1조 실무자 협의 후 1조 간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8월에 열린 실무자 협의 후 당시 후쿠다 총리가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2008년 9월 4일 북조선 측으로부터 일본의 새 정권이 실무자 협의의 합의 사항 이행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될 때까지 조사위원회 설치를 보류하겠다는 뜻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 후 후쿠다 총리의 사임으로 출범하게 된 아소 내각 그리고 2009년 8월 총선 후에 정권 교체를 통해 9월에 출범한 하토야마 신 내각 하에서도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은 새롭게 출범한 하토야마 내각 하에서도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전면적인 조사가 조속히 개시돼 생존자들의 귀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조선에 대해 강력히 촉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2008년 1조 실무자 협의와 그 후의 동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목소리입니다. 북조선에 갇혀있는 납치 피해자 여러분께 고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납치 피해자 이치가와 슈이치 씨 가족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2009년 10월에 녹음한 것입니다. 이치가와 슈이치 씨는 1978년 8월 12일 카고시마현 후키야게 하마에서 마스모토 루미코 씨와 함께 납치당했습니다. 당시 23살이었습니다. 그럼 슈이치 씨의 형 이치가와 케이치 씨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슈이치, 元気ですか? 兄ちゃんだよ。
슈이치, 잘 지내니? 형이야, 이 방송을 슈이치가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할게. 슈이치와 헤어지게 된 지 벌써 31년이 지났어. 정말로 길고도 긴 시간이야. 정치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본인을 납치해 가다니. 정말 그런 나라는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북조선밖에 없을 거야. 정말로 야만적인 나라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구나. 북조선의 납치 범죄를 알게 된 후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슈이치를 비롯한 납치 피해자들이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부디 희망을 버리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래. 슈이치를 비롯한 납치 피해자들이 북조선에서 31번째 극한의 겨울을 맞이할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어. 빨리 따뜻한 나라 일본에서 지내게 해주고 싶어. 이를 위해서라도 일본에서는 납치 피해자 가족과 북조선에 납치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는 특정 실종자 가족들이 전국 각지에서 서명운동과 집회를 열어 여론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어. 일본 전체가, 아니 세계 전체가 납치 피해자 전원을 되돌려달라며 분노를 표출할 때까지 계속 싸울 거야. 그러니까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북조선 국민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반드시 국민 전원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루빨리 지금의 불만에서 눈을 떠주시길 바랍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돈을 쏟아붓고 국민들에게는 식량도 배급해 주지 않는 그러한 정치를 근절시키지 않으면 국민 모두가 굶어 죽게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슈이치, 우리 집을 새로 지었어. 슈이치 방도 만들어뒀지. 슈이치의 동창생인 하나무레 카오루씨하고 다카야마 코우씨도 슈이치를 비롯한 납치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힘써주고 있어. 정말 고마울 따름이야. 무엇보다 건강을 제일로 생각하며 힘내. 반드시 구해줄 테니까.
다음으로 슈이지 씨의 형수 이치가와 류코 씨의 메시지입니다.
슈이짱, 네이산데스, 元気してますか? 10月 20日は 슈이짱의 55歳の 誕生日でしたね.
슈이치 도련님, 저예요. 잘 지내고 있죠? 10월 20일은 도련님의 55번째 생일이었네요. 축하드려요. 하지만 주인공이 없는 생일은 쓸쓸하기 짝이 없어요. 슈이치 도련님이 사라진 것이 23살 때였어요. 그로부터 무려 31년 동안이나 북조선에서 지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하필이면 왜 일본인을이라는 생각에 슬픔과 분노로 견딜 수가 없네요. 큰아들 쇼이치를 기억하고 계세요? 쇼이치는 그때 4살이었어요. 그 쇼이치가 한국에 갔을 때 판문점에서 북조선 측으로 발을 내디딜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때 슈이치 삼촌, 빨리 돌아오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필사적으로 외치며 울부짖었대요. 부모님, 형제, 심지어 조카까지 이토록 슬프게 만든 북조선의 행동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쇼이치는 아직 독신인데 이 일 때문에 미 항공우주국의 케네디 우주센터를 오가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고향에 돌아오면 항상 슈이치 삼촌을 빨리 만나고 싶다고 말하곤 해요. 슈이지 도련님이 사라지고 난 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나 지금 그 애도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어요. 아유미도 결혼해서 후쿠오카에 살고 있어요. 슈이지 도련님의 책장과 커피잔, 양복도 고이 잘 간직해뒀어요. 이지나리의 도로도 확장되고 잘 정비돼 있는데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지난해 9월 일본은 정권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야말로 신정권 하에서 슈이지 도련님을 비롯한 납치 피해자들을 반드시 구출해 줄 거라 확신해요. 하루빨리 도련님이 태어난 고향 이찌나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형님과 둘이서 일본 전국을 뛰어다니며 구출 활동에 힘쓰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욱더 힘낼게요. 그러니까 도련님, 건강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말고 꿋꿋이 살아주시길 바라고 있어요. 또다시 추운 겨울이 찾아오겠지만 하루빨리 따뜻한 카구시마로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늘 항상 믿음을 가져주세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다음에 또 라디오를 통해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건강히 잘 지내세요. 이치카와 슈이지 씨의 형 케니지 씨와 형수인 류고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금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에 보내드릴 곡은 1983년에 커다란 인기를 모은 모리 마사코의 월동제비입니다. 모리 마사코는 13살 때 텔레비전 음악방송 오디션을 통해 데뷔했습니다. 월동제비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애절한 여심을 노래한 곡으로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으나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음악 연주를 부득이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리 마사코의 월동제비를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육성을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에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다나카 미노루 씨, 다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지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우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기 씨, 아리모토 게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 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납치한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전자우편은 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33592-2300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세 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655kHz에서 밤 12시부터는 9690kHz에서 그리고 밤 12시 30분부터는 9965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3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0시 33분부터는 9950kHz에서 밤 11시 30분부터는 9880kHz에서 새벽 1시부터는 9780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